미국이나 유명한 그 소설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어네스트 밀러 헤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87년에 7월에 미국 작가로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는 소설가로서 생전에 많은 작품과 업적을 남기셨는데 웬만하면 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도 하셨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이 있죠.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굉장히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그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분이 쓴 소설, 유명한 소설이 1952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그 소설을 쓰셔가지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헤밍웨이라고 하시는 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소설은 쿠바에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아주 가난한 늙은 어부인데 이분이 아주 그큰 포부를 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부니까 그래도 늙었지만 큰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낚시를 이제 가게 됩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너무 가난하니까 좀 이렇게 생계도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 84일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85일째 되던 날, 여러분 그 마린 청새치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게 그 구글을 통해서 보니까 보통 한 1.5m 정도 되고 크기가, 그보다도 커가지고, 5m 정도 되는 그런 청새치도 있다고 그래요. 입이 이렇게 좀 뾰족하게, 톱처럼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참치과에 속하는, 그런 그, 제 고기인데 제가 이 고기가 얼마나 되나 그래가지고선 또 이렇게 그 구글을 뒤져봤더니 약한 1.5m 정도 되는 이 청새치 한 마리가 지금 한국에서 170만 원 정도 간답니다. 1.5m 정도 되는 게더큰 것도 뭐 비싸겠죠. 어쨌든 85일째 되던 날 이런 청새치를 18피트 되는 거대한 물고기를 드디어 한 마리 잡게 되는데. 이 힘이 얼마나 센지 3일 동안 늙은 어부가 사투루 끝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배가 그렇게 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배에다가 이 고기를 올리지 못하고 이제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이제 부두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고기를 끌고 오면서 늙은 어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큰 행운이 따라왔구나. 성공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그 청새치를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마린을 뜯어먹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 상어떼들을 이 늙은 어부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뭐 노젓는 막대기 같은 이렇게 막 해가지고선 쫓는 거죠. 상어떼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한 마리 쫓아내면 또 다른 그 상어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상어를 쫓아내면 또 다른 상어가 와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밤이 새도록 손이 부르도록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면서 그 상어와 상어떼들과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드디어 날은 밝고 동이 터오고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배 위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살들은 다 상어떼들이 와서 뜯어먹고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투쟁을 했지만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손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설의 내용은 그 헤밍웨이라고 하는 그 작가 자서전과 같은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분도 감탄, 감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자기 자서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이 소설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 1952년도에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만은 그 후로 7년 후에 1961년도에 이 헤밍웨이는 스스로 자기가 가진 그 엽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명예와 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을 쏴서 자살하고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 다음으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달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많은 것을 모은 것 같고 많은 업적을 쌓은 것 같은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빈손밖에 남지 않은, 알맹이가 없는, 정말 내용이 없는 몸과 마음에는 허망함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현 주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의 삶은 살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 생에 대해서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산다. 복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애송하는 성경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고 애송하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6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아서 계속 마셔도 시원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생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왜 이걸 오늘 본문으로 제가 삼았느냐 하면은요, 이 시편 1편하고 사실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그러한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50편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시편 1편이라는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창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의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행위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도 약속을 하시지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언약,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어쩌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1편을 읽으면서 아, 시편은 이런 것이구나. 앞으로 시편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50편 다 안 읽어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다가 보니까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시편이 굉장히 길어요. 150편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것을 언제 다 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만 딱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울타리를 쳐주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시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의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 지난 그 3주 전에 우리 그 2024년 1월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우리가 서로 그런 인사를 나누었죠. 나라마다 다 미풍양속이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부 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인사는 하는데, 인사는 하지만은 사실 무엇을 받으라는 것인가, 어떤 복을 받으라는 것인가, 구체성이 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아마 우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염원이 담겨 있을 수는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올해는 좀 건강하세요. 올해는 뭐 부자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할 때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복에는 올해는 장수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염원이 좀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한국 분들은 특히 또 복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저도 어릴 때 자랐다 이렇게 보면은 집에 그 이불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밥 먹는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이 베개님 있죠? 베개 양쪽에 동그랗게 거기도 보면 복자가 이렇게 써져 있던 것을 제가 기록하고 집집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조리를 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새해가 되면 복자를 또 크게 써가지고 대문에다가 또 붙여놓기도 하고 하여튼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인데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복을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중국 문화에도 그 복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특히 중국 사람들은 그 빨간 색깔을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빨간 간판, 빨간 옷, 절에도 보면 빨간색들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들지만 이 빨간색을 그래서 뭐 주머니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서 홍바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빨간 봉투, 빨간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자손들에게 이제 절하면 이렇게 뭐 전해주고 그런다 그래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운이라고 하는 말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럭키하다. 아니 뭐 재수 좋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1편에 있는 단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복은 세상의 기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많이 갖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 산다. 저 사람은 되게 잘 살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5,000명분, 10,000명분을 혼자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부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복은 기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성경의 복은 선복입니다. 선복, 베풀 선, 선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5,000명분을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5천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복이에요. 선복. 기복이 아니라 선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에 오복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수, 부, 귀, 유호독, 고정명. 이 오복이거든요. 이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의 복은 선복입니다. 선복. 베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베푸는 데까지가 기독교의 복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왜 너희가 오늘날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사느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먼저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뭐 잔꾀, 잔머리 굴리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악한 생각, 아이디어, 사상, 뭐 이데올로기 같은 것, 뭐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생각해낸 그 꾀, 공산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 아주 이런 무신론적인 이런 것이 다 예, 그 악인의 꾀라고 말씀 이런 걸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물은 물을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거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뭐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하나님을 떠나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고 그랬는데 7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한만 빼놓고. 아주 뭐 그냥 세상의 최대의 노예제도를 산출해놓고 말았죠. 서로 감시하고 말. 공산주의. 그런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이데올로기,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런 걸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생수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라 부어도 부어도 만족이 없는 그게 악인의 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두 번째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화살을 쏘가지고 관역을 빗나가 항상 빗나가 하나님 말씀이 관역인데 항상 말씀을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결정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이제 완독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님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해준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읽고 계세요? 시작하셨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죄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길 길이라고 하는 건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삶의 경영 방식. 그래서 죄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 하는 죄인들이 생활하는 그 가정의 경영 방식이라든지 삶의 경영 방식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게 길이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결정하는 사람의 경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만한 사람은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진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를 않아요. 마이동풍이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귀의 경읽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도 들을 필요 없고 자기가 오르니까 조언도 필요 없고 충고도 필요 없어요. 내가 법이에요. 나는 그래서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오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자리라고 하는 건 교제를 얘기합니다. 친교, 펠로십을 하는 거예요. 그 오만한 사람의 함께 자리에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처음에는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다가 뛰어가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뛰어가다 그 다음에는 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엔 앉아버리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의 악인의 꾀, 그런 사람의 말을 생각을 듣지 않고, 둘째는 죄인의 삶의 경영 방식을 배우지 않고, 셋째는 이런 오만한 자와 동업하지 않고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악인과 오만한 자와 죄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세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점진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점진성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쫓는 거죠. 처음엔 쫓아가요.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두 번째는 서보는 거예요. 알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알면서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서보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다가 오만한 자에 앉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이제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 쫓다가 서다가 그 다음에 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꾀를 따르지 말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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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며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녀가 되고 거룩한 뭐 성도가 됩니까? 성인이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아도 아직까지 스틸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잔액이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우리가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은요, 이 1절 말씀은, 시편 1절 말씀은 좀 소극적이에요. 방어적이고 수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겠지만 알겠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한다. 아니한다. 말라 말라 말라. 계속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쫓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 소극적이고 수비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도 보면은 요즘 뭐 축구 많이 하는데 어디하고 우리가 비겼다고 그러, 한국이 비겼다고 그래요. 아시안 뭐 축구. 아, 그런데 어쨌든 이 축구도 보면은 방어만 잘해가지고 수비만 잘해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적으로 볼을 상대방 볼에다가 넣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1절에서는 수비적인, 방어적인, 말라 말라 말라, 쫓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 가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 아,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해요.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라 말라 하지 말라 쫓지 말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이렇게 대하고, 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참 이게 부정적인 신앙생활은 참 적극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되새긴다. 말씀을 자꾸 한 번 씹은 거 두 번 씹고 세 번 씹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예, 되새김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 번 읽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귀납법적으로, 예, 관찰 질문, 예, 또 이렇게 해석 질문, 또 적용 질문 이렇게 그 문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질문을 해서 깊게 이렇게 귀납적으로, 예, 말씀을 보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 되새김한다. 그 묵상한다는 말은 또 암송한다라는 또 뭐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 2절, 2절에서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 이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좋지. 하다가 한번 하면 죄책감이, 아우, 내가 이것도 못됐어.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안 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하고, 외우고 말이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1,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3절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한다. 여러분, 성경은 형통의 말을 많이, 형통, 형통. 형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 들어가 보셨죠? 큰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데 그냥 들어가면 내가 열자면 문이 자동으로 쫙, 쫙, 쫙 열리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내 가는 길이 형통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장막의 터를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형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 세상 지식은 따져 먹어야 돼요. 세상의 불량식품은 가려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말씀을 할 때 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영양실조 걸리지 않으시게. 자, 그래서 3절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 2절 예,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3절에 이런 형통의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마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다. 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LA를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비가 조금 온다 그러는데 겨울철에만 비가 좀 오잖아요 LA. 그러면 뭐 산들이 파래집니다. 어떨 때 그 이제 그 드라이브 하이웨이 이렇게 고속도로 그차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특히 57번 이렇게 넘어가지고 가다 보면 그 산에 겨울이 지나면 파래가지고요. 그 유럽에 온 그런 기분이에요. 다 파래가지고. 그런데 4월, 5월, 6월 이렇게 가게 되면 다또 이렇게 드라이 돼가지고, 아, 정말 볼품없죠. 너무 삭막하고. 그런데 하여튼 LA도 보면 물이 닿는 곳은 전부 다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에서 이 오늘 보니까 1, 2절 복 있는 사람의 삶은요, 마치 시냇가의 싱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들어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시냇가에 싱기운 나무가 물서부터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애쓰시지도 않아도, 뭐, 맺자마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잠안 자면서 애쓰며 두 잡, 세 잡씩 뛰지 않으셔도 돼요. 시냇가에 싱기운 나무는 저절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푸니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두 개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두길 중에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는요, 두 가지.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예, 복 받는 그런 길이 있고요. 복 받지 못한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복을 받는 자, 복을 받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두 길, 중간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두 개의 길을 양쪽으로 선포해 주시고 인간됨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독교의 복은 선택입니다. 선택. 따라해 보세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죠. 근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광고인데, LG인가 뭐 어디인가.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냉장고를 살 것이냐. 한번 잘못한 선택으로 10년 동안, 예, 그 냉장고를 쓰면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건 뭐 같아요? 결혼이죠, 결혼.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평생 이혼은 못하니까. 근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뭐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냐? 이게 순간의 decision making. 이거 잘못, 영혼을 이거는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영어로 표현하면 choice가 있고요. decision이 있습니다. choice라고 하는 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게, 뽑는 게 choice예요. 근데 decision making,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버려야 돼.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많은 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이제 다른 건 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 하나됨의 선택함에 대한 의미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자유,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축복의 길, 이 복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축복의 길, 하나님이 내게 앞에 놓여주신 축복의 길을 선택하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복되고 빛나게 만들 사람은 누구인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빛나게 만들 사람이 누구인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부니엘 장로교회를 빛나게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 아니 남의 교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분위기 교를 뭐 해코지하고 뭐 도와주고 그러겠습니까? 이 교회를 빛나게 할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 존재도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축복과 저주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 하나님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임의대로 먹되 수천, 수만, 수십만 그루의 많은 먹을 것이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런데도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따먹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선택의 결과죠. 예, 사랑하는 성도인, 그래서 예, 이 세 번째 마지막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예,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은 선택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예, 신명기 28장, 30장, 여호수아에서 보면 항상 모세가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고 28장하고 신명기 28장 30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화가 너희 앞에 놓였다. 너희는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화를 놓으셨어요. 축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이에요, 선택. 예, 성경.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요.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그 귀한 자유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는데 이제 너희의 삶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복받는 존재로 살아가 볼 수 없겠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한번 도전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책임은,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여러분 선택,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올 한 해도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셔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